이 사진은 그 이스라엘 유대 광야를 가보면 흔히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런 풍경을 그리고 저 밑에 풀이 약간 나 있는 저 지역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 와디라는 곳은 평소에는 저렇게 메말라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기가 되면 물이 엄청난 양이 흐릅니다. 원래 저기는 아주 작은 시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올 때마다 세차게 물이 흐르니까, 그리고 그런 세월이 자꾸 흐르니까 저곳이 깊은 골짜기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런 와디 골짜기는 유대 광야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저 와디 골짜기는요, 여행자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으로 가는 지역 도시로 가는 길, 많은 길이 이 와디 골짜기를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는 유대 들판은 저런 와디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다 피해서 가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골짜기로 들어가면요, 다는 아니지만 종종 해를 이렇게 피해서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지 얼마 안 된다면 언덕 위로 걸으면 매우 건조한데 저 골짜기 안으로 걸으면 물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 골짜기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골짜기가 아주 깊으면요, 자체가 어두컴컴해요. 어두컴컴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줍니다. 또 골짜기이다 보니까 작은 바람도 돌풍이 되곤 해요. 그래서 저 골짜기에 갑자기 돌풍이 불면 먼지가 날리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돌들이 날라서 사람이나 짐승을 해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바람이 아주 셀 경우에는 사람들이나 짐승이 길을 가다가 그 바람 때문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렇게 그늘이 지고 물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저 골짜기에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 맹수들도 저 골짜기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있으면 먹잇감들이 저절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골짜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안 가야지 왜 가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닌다는 말도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고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다녀야 할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다윗은요, 일생에 보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굉장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왜 이런 골짜기에 들어가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사망의 위험에 들어가야 하지? 그래서 다윗이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는 지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곳에 있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다닌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어렸을 때 직업이 목자였어요. 자기도 양떼를 데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유다 산지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양떼를 데리고 어떤 때는 골짜기로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말하고 나니까, 아, 내가 목자였을 때도 내가 양들을 종종 골짜기로 데리고 다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 삼아도 종종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목자여도 우리가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아멘했다가 내가 내일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멘해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아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너무너무 귀한 교훈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요즘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찌하여, 내 계획대로 조금 안 되면 어찌하여, 심지어는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뭐가 좀 늦게만 이루어져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원망까지는 안 하도 하나님 앞에 슬그머니 섭섭하다는 카드를 내보내. 하나님, 내가 좀 섭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더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우리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도 있지만,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고, 하나님을 목자로 안 삼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들까봐 다윗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 해라는 것은 완전히 나를 망가뜨리는 해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극심한 공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해를 당할, 완전히 망가지지 않을 수 있고, 혹은 내가 망가지지 않지만 그런 극심한 고난을 지나가면서 나에게 두려움이 생겨서, 요즘 쓰는 의학 용어로 외상 후 장애를 입어서 내 마음에 병이 드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내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혹은 내가 지나온 그 인생의 역정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지도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다윗은 바로 답을 합니다.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거나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해오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3인칭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이 되면 여호와가 2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다윗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그 하나님이 내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더 친근하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를 삼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망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 우리 목자는 어떠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나와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사실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양들을 푸른 들판에 풀어놓습니다. 양들이 푸른 들판에 있을 때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양들을 그냥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짜기를 갈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골짜기를 갈 때 목자는요 온 신경을 다 써서 양들을 관찰합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조금 아까 시편 10편 1절에서 어찌하여라고 부르짖던 다윗이 시편 10편 14절에 똑같은 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이요, 자기가 괴로운 일이 당했으니까 어찌하여 그랬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잘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덜 받고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심지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비교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 저분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 저분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시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느낌입니다. 사실은 반대예요. 사실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더 친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가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고통할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고통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보나 그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나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또 손양원 기념관이 있는 곳에 방문하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분이 지은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옛날 일제 군가 같은 데다 붙였기 때문에 멜로디는 뭐 호불호가 있지만 그 가사는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나 환자들과 함께 살고 그렇게 공산당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죽고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려고 했는데 고난을 당했던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주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천년을 기다리셨는데 지금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목사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망가지지 않았었던 이유는 나보다 더 나의 고통을 고통스러워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것이죠. 그리고 더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께 친밀했던 때는 언제였나? 내가 고난당할 때였어요. 고통스러울 때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 중에 정말 이때는 지우고 싶어 하고 싶은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냥 가까이 함께 있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망가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 목자들의 습관을 근거로 해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보통 두 가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지팡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막대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무엇인지 막대기가 무엇인지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개의 나무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적을 막는 용도입니다. 이걸 막대기라고 번역해야 될지 지팡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막대기는 짧습니다. 그리고 끝이 뭉뚱합니다. 어떤 목자들은 그 뭉뚱한 끝에 쇠 같은 것을 박아요. 근데 이 물건은 평소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맹수들이 나타나면 이것은 굉장한 무기가 돼서 맹수들과 싸울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맹수들이 가까이 접근할 때 잘 던져서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목자가 그냥 자기들 옆에 서서 그냥 함께 울어주는 목자가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은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망가지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저는 시편 27편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그냥 소름이 돋았어요.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내 목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 아니까 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목자가 가진 또 하나의 무기는 나무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지팡이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 목자가 걸어 다닐 때 지팡이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양들 중에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양들이 있으면요, 이 양들은 골짜기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양들을 계속 칩니다. 깨어있도록 하고 한눈 팔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양들을 나무로 터치하고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시편 13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이 사망에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려고 사망의 잠을 자는 것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사망의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나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망가지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안을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람 군대에 포위가 되어 있던 엘리사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목회자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목회가 어떤 일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목회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이 목회를 끌고 갈 수 없는, 그리고 내가 매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회자들은요, 누군가가 조금 나쁜 마음을 먹고 오해를 만들려고 하면 단 한마디에도 사역을 그만해야 될 만큼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존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는 분 한 분이 좋지 않은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목회를 할 수가 없겠구나. 뼈에 사무치게 느껴가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다면 이거는 한순간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큐티에 매달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하다 보면 참 이상해요. 매일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제 가슴을 꽝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생각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위로를 받아요. 이런 위로가 없으면 목회자가 목회를 계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앙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만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모두가 다 크리스천들이 모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보다 사업의 현장이나 직장의 현장은 훨씬 더 터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상대하는데 아예 밑바닥도 없고 하늘 끝도 없는 사람들과 상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직장생활 잘하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지 않으면 나는 항상 곁길로 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내 남은 생에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골짜기가 그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 4절은요 시편 23편 2절 3절과 연관돼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에 가냐? 푸른풀 밭과 쉴만한 물가으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똑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냐? 내가 푸른풀 밭과 쉴만한 물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을 어디로 가느냐? 때때로 골짜기가 있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시편 23편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깊은 계곡들과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 마른 골짜기 땅 위, 골짜기 땅 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길은 언제나 골짜기를 지나게 마련입니다. 고산지대에 익숙한 목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지나 구불구불 이어지는 좁은 길로 양떼를 부드럽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몰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굉장히 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올 때마다 다윗은 점점 더 성숙해졌어요. 도피를 하러 간 곳에서 수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평생 함께 해야 될 동역자들을 만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났고 다윗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졌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골짜기는 나의 그릇을 크게 만든다. 고난을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고난당하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친구들이 어땠죠?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욥에게 와서 계속 간족간족 괴롭히고 나중에 욥이 좀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고난은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합니다. 왜 그릇을 크게 하는가?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서 결국은 푸른 초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든지 이 골짜기는 지나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골짜기에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아무리 큰 절망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는 결국 이 골짜기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자기의 경험에서 찾은 것 같이 보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목동 노릇을 할 때 이랬었는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자기에게 그런 확신을 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짓고 천년 후에 그 다윗의 후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누구냐? 골짜기 전문가셔. 이 골짜기는 수도 없이 다녀오신 분이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골짜기를 그렇게 많이 다니신 골짜기의 전문가이신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목잔데 골짜기를 다니셨느냐? 이유는 그분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위협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위협을 그가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는 이제 절대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 정리해보면 우리의 목자는 골짜기의 전문가이신데, 고난의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우리가 그 골짜기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그가 죽으셨고, 그의 마음은 우리를 반드시 의로운 곳,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지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 목자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확신이 신약의 모든 크리스천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미래에 관해서는 절대로 절망적이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절대로 놓지 않아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할 것이야.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는 골짜기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샘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가졌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지만 과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또 지금 내가 좀 어려운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제 삶에도 골짜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종종 작은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제가 지나가야 될 골짜기가 어떤 것인지 두려운 마음도 많습니다. 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지혜롭지 못하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나름의 골짜기를 지나왔고 지금도 어쩌면 스트럭을 하고 있고 우리 앞길에도 골짜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것을 그렇게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지나는 모든 골짜기, 끝까지 골짜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이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 아래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이시고 또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거나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지나온 사망의 골짜기 때문에 상처를 가지신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 상처를 극복할 힘도 없고 우리의 미래를 푸른 초장에 놓일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윗을 인도하신 다윗의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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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여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뢰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가기로 다짐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